사무엘 하서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겠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들여다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남을 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빠릅니다. 또 남을 욕하는 것을 또 상당히 재미있어 하죠. 그래서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그 남을 비판한 데 있어서 재빠른 반면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은 또 아주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을 욕하면서도 그 순간 내가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욕하고 있는 상대방의 그 모습이 내가 욕하는 그 상대방의 그 내용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욕하면서도 상당히 떳떳해야죠. 욕하는 그 대상에 비해서 나는 정당하다.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적어도 너처럼은 안 한다. 그러한 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처럼은 안 하니까 나는 너에 비해서 참 떳떳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누군가를 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배당이 늦게 나온 그 사람들을 욕할 때에 그 욕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예배당이 늦게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욕하지도 못하죠. 항상 일찍 온 사람들, 늦게 온 법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나는 일찍 오기 때문에 나와 너와는 다르다고 하는 이런 기준에서 이것 때문에 나는 너에 비해서는 떳떳하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늦게 온 자를 왜 늦게 오느냐 이러한 책망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한 사람을 욕하게 되는 것이고 비판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헌금 안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헌금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하니까 그런 난 잘하는 입장에서 못하는 사람을 나무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헌금을 남보다도 많이 할 수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이 할 수 있는 걸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안 주신다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또한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걸 하나님이 당장에 회수해버린다면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 분이 하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회수해버린다면은 그럼 나 역시 이제 내가 욕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헌금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주의를 잘 지킬 수가 있고 예배당 일찍 올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다. 생각이 항상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다 죽어가게 되었다면 그 상태에 예배당 못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예배당이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이래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줬다. 이러한 쪽에 마음을 둔다면은 뭔가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안 하느냐는 이러한 책망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남보다 좀 부지런히 하고 있고 남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야,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다. 제발 그러한 그 착오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이만큼이나마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비판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절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또한 나도 역시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잘못, 허물, 실수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전에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바로 저 사람과 같다는 그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다. 그런 생각이 튀어나올 때에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정직하냐면은 나의 속에 뭐가 있느냐는 것. 그 본질, 그 실체를 제대로 보고 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죠. 항상 내 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겉을 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즉 나의 어떤 겉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겉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거기에서 비판이 나오면서 그런 삶에서 자꾸 그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의 이름에 빠지지 않는 나의 그 어떤 그 겉의 모습,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 하는 그래가 나의 겉의 행위, 겉모습, 이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뭐냐는 것을 결코 발견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만 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허점이에요. 내 속을 보지 못하는 허점이다.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길 사람 속은 몰라도 열길 물 속은 안다. 바뀌었나? 열길 물 속은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러한 그 말이 있는데 사실 사람의 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 또한 내 속을 모를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끄집어내가지고 파헤치면서 봐라, 더럽지, 추하지, 악하지, 냄새나지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 고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드러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들을 파헤침으로 말미암아서 너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 봐라 같이 이러한 고발하는 것, 그게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내 겉에 내 겉모습이 빠져있지 마시고 내 속을 좀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그걸 좀 깨닫는 그게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람이 돼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살아가면요, 그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내 겉모습이 깨끗할 때, 내 겉행위가 좀 괜찮다고 여겨질 때에 내 속까지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겉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깨끗한 척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이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항상 추한 더러운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것, 나의 어떤 깨끗한 좋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감추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바로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항상 나의 겉모습을 좋게 꾸며가지고 속의 악한 걸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을 잘해놔도 그 속을 보신 하나님에 의해서 악하다는 그런 판단을 언제나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중심을 감추게 급급하다면은 그걸 어떻게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남기를 원하는 그런 그 욕심을 닭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세상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다들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보는 겉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속은 어떤가? 나의 속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큰 소리를 결코 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나면서부터 그 속에 온갖 악한 씨를 가득 담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나면서부터 내 속에 온갖 악한 씨를 다 갖고 태어난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뻔히 알고 계시는 내 속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고 뭘 기다리시고 또 어떠한 것으로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놨지만은 어떤 임금이 있어요. 그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가을에 심사를 해가지고 잘 기른 사람은 상을 줄 테니까 그 씨를 잘 키워서 싹을 틔우고 좋은 꽃을 좀 맺어봐라. 그러한 그 지시를 내립니다. 백성들은 자연히 이제 그 상을 받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 씨를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씨가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야, 이 씨가 싹이 나지 아니한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은 꽃집에 가가지고 같은 종류의 씨를 사서 다시 화분에 심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예쁘게 핀 꽃을 가지고 심사 때 하나님 그 왕한테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 꽃을 들고 나온 백성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이처럼 좋은 꽃을 피웠습니다. 나에게 상을 주세요. 칭찬을 기대해서 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들고 나온 그 꽃을 보고 이 임금이 아주 크게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때 한 소년이 싹이 나지 아니한 빈 화분 들고 임금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 소년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씨를 싹을 틔우지도 못했고 꽃도 못 피웠으니까 임금에게 이젠 허된 야단을 맞겠구나. 두려워 떨면서 화분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임금은 오히려 그 소년을 칭찬하면서 이 소년이 우리나라 너희들 중에 가장 정직한 소년이다. 이러한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임금이 백성들의 정직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싹이 날 수 없는 복근 씨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싹이 날 수 없는 씨를 나눠주고서 키우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싹이 나지 아니할 때 싹을 틔우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 지시를 받았는데 싹이 나지 아니할 때 어떻게든 싹을 틔워가지고 또 좋은 꽃을 피워가지고 임금에게 칭찬받고 상도 받겠다. 그래서 싹이 나지 않은 걸 버려버리고 다른 데 가서 좋은 씨를 구해다가 싹을 틔워 갖다 바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애당초 어떤 씨냐면은 싹도 나지 못하고 꽃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죽어버린 씨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원하시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죽어버린 씨에서 싹이 나오고 꽃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일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죽어버린 씨이기 때문에 싹도 피울 수 없는 그런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명목으로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꽃을 피워보겠다고 예의를 쓰더란 말입니다. 꽃이 안 나니까 이젠 조화를 갖다 꽂아가지고 자 예쁘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나오려고 끼를 쓰는 거 그게 지금의 종교 방식이 아니냐, 지금의 신앙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진짜 정직한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꽃을 피울 수 없는, 싹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죽어버린 씨입니다. 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식을 고백한, 그런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내 속은 죽어버린 씨, 나의 겉도 나는 죽어버린 씨입니다. 그런 구별은 나오는 것, 동일한, 그러게 바로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다윗이 이 부자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죽일 자란 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다윗은 자기를 지금 욕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 나단 선지 외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나중 가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다윗이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너 자신을 봐라. 그게 성경이 여러분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유영철 같은 뭐 수십 명을 죽인 그런 살인자를 세워놓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여러분 과연 그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외침 아래에서 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말로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속으로 그 살인범이나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수긍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나는 살인 같은 그런 악한 일을 하지를 아니했는데 어떻게 간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는 그런 반발이 우리에게 나오기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모르면은 수긍이 안 돼요. 지난 시간 다윗의 범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그 죄를 말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서 죄를 말할 때에는 겉의 행동이 아니라 그 속의 것을 가지고 죄를 말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파헤치면서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고발이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이 아니고 속을 파헤치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두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있어진단 말입니다. 죄를 모를 때. 근데 죄를 알게 되면은, 내 속을 알게 되면은 다윗의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에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런 외침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속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속이 서로 다를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속이나 여러분 속이나 똑같은 속입니다. 똑같이 죽어버린 씨야. 선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속, 그 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같은 본질의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판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속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또 나의 수치스러운 면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속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손에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나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다윗에 들어간 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선지자가 과연 그 다윗이 뭘 책망한다고 여기시십니까? 이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대로 봐야만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 나를 향한 말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여인을 줬다는 겁니다. 많은 여인을 줬는데 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처를 빼앗느냐 이런 책망으로 보여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책망으로 딱 보여진다면은 그 내용 중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에 여자가 부족하면 더 줬을 거다 이런 말도 포함이 돼버린단 말이죠. 남자가 좁아할 그런 말인데 이 선지자의 책망은요, 다윗이 여자를 빼앗았다 살인을 했다 이런 행위가 아니라겠잖아요. 왜 남의 여자를 빼앗아 이러한 그 책망을 한다면 그것은 도덕이 되는 겁니다. 왜 살인을 해 이러한 책망이라면 그것은 윤리가 돼요. 양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책망에 불과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 볼 때에 항상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윤리가 먼저 기준되고 또 양심이 먼저 기준이 되고 도덕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러한 책망이 항상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것. 왜 주의를 안 지켰어? 왜 기도 안 했어? 왜 당신 욕하고 있어? 우리가 죄를 보는 것도 다들 이런 식이에요. 책망하는 것도 이런 식이고 잘못을 보는 것도 이런 식이고 죄가 뭔가를 보는 것도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주의를 안 지겠어요. 주의를 잘 지킬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회개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소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뭔 삼킨다? 약대는 삼키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떤 죄의 흔적들 조금만 어떤 죄의 부스러기 그런 것들은 가득 갖다 챙기고 골라내고 주의하려고 하면서도 죄의 뿌리 본질 큰 거 그건 통째로 통과시켜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죄의 두목은 몰라보고 하수인만 잡아넣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실수들을 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죄의 그 속 내용 그걸 보려면은 이 선지자가 책망한 말 중에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그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그게 뭡니까? 뭘 두고 업신여겼다 했겠습니까? 여자를 빼앗은 것이고 사진을 한 거 그걸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된다면은 또다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떠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범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다윗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비록 여자를 빼앗고 살인은 했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의를 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밧세바 동침할 때에 정결케 한 후에 동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은 지킨다는 얘기죠. 또 부자 횡포에 대해서도 사베나 갚아라. 하나님 법이거든요. 율법대로 그 일을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법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도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범죄하면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일을 쓰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실정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범죄해버리는 것. 사실 그런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단지 주일 지켰다, 말씀으로 살았다. 이것만 잔뜩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 했다는 것이 전에 말한 대로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버리고 안 한 것에 대해 구별해버리는 것. 이게 죄라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는 것. 결국 하루살이 걸러내고 약된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것. 이러한 그 어떤 실정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당신은 안 하고 뭐냐? 이러한 것들이 왜 범죄가 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저건 저렇게 되게 못생겼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잘생겼는데 저건 되게 못생겼다. 의심여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죠. 예, 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준해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인데 그걸 알아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을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지난 시간 얘기가 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하나님 의신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부자에게 나오는데 부자가 악한 것이 뭐였냐면은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거. 그걸도 악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아픔을 무시해 버리는 거. 그게 악함이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또 행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둬버리는 거예요. 왜 관심을 안 두게 되냐면은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보복할 힘이 없다 그것입니다. 내가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 나한테 보복을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보복이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함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심여기는 것이에요. 억울함은 출세해라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힘 없는 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강자들의 조롱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아가 나옵니다. 우리아는 무시해도 좋은 약자였습니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위치라 그 말입니다. 약자라는 것 때문에 바스바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약자다. 그게 이유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스바를 보고 무작정 가 데려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사람 우리 아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여인이구나. 약자. 내가 함부로 해도 어떻게 괜찮은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여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바세바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신분의 아내였다. 다윗이 데루아랑 했겠습니까? 후환이 두려워 저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한테 보복할 힘이 없다고 분명히 여겼을 것이란 얘기죠. 이처럼 약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힘 있는 자다. 바로 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분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 있는 자로 결코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 난 여호와 앞에서 힘 있는 자 행사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단이 그렇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너를 기름 붓고 사울에서 구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국 뭡니까? 다 합하면은 지금 너의 위치,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서 네 힘으로 네가 잘라 얻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다윗에게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 빼놓고 하나님이 준 걸 다 회수해 버린다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일찌감치 죽어야 했던 거 이것밖에 남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에 묻어서 저 사람은 내가 좀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겠다. 왜? 나한테 보복할 힘이 없어. 그런 생각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아픔도 무시하고 짓밟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차근절이 못생겼어. 자기의 잘생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그 잘생김을 하나님 언제만든지 짓뭉개볼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에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것을 하면 나한테 맡겼는데 그걸 돌려주는 것이다. 그게 진짜 구제 정신입니다. 이런 구제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한 구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남을 도우면서도 내가 구제했다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잘못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속을 아니까, 내 속을 아니까. 이게 바로 정직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있는 신자가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 달린 주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고방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단지 겉모습만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 착각에 빠진 이런 사람이 말한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는 몽땅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을 보고 구분한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꼭 사람 볼 때에 내가 정중히 대해야 할 사람이냐 아니면 함부로 괜찮은 사람인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답이 탁탁 나와버려요. 그게 우리 습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나를 향해서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쾌감은 약자한테 힘을 휘두르는 것. 그게 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하다 판단할 때 이리라 저리라는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힘으로 사는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자로 오신 것은 세상의 폭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씨앗을 죽을 길러라고 한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의 뜻은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납니다를 그대로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을 기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신 죄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당해 보면요, 나올 것은 판단과 비판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나는 사랑이 있는데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를 정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외침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절대 여러분이 잘나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한 여건 환경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괜찮다 잘났다 이런 생각 잊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의 속 악하고 추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나일 뿐이라는 것, 그러한 내 속을 들여다볼 때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피가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그 주님 피의 은혜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참으로 악하고 추한 내 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만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는데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나처럼 악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를 위장하면서 감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고백 속에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함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판단도 비판도 구별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당신과 같은 똑같은 인간일 뿐이요 이러한 고백을 하며